비용 같은 경우에 제미나이 3 플래시가 인풋, 그러니까 유저가 입력할 때는 100만 토큰당 0.5불이고 아웃풋, 기계가 대답을 할 때는 100만 토큰당 3불인데 이게 GPT 5.2 대비로 봤을 때나 제미나이 3 프로 대비로 봤을 때나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구조 파괴가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AI 산업에서 불문율이 이거였어요. 똑똑한 모델은 비싸고 느리다. 빠르고 싼 모델은 멍청하다. 이게 이제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제미나이 3 플래시가 깨버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쇼미더 연수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주식 불패 공식 잘 팔고 있죠?
아, 네. 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베스트셀러에 다가서고 있는데, 아, 요즘에 분위기가, 야, 미국 주식 하지 마라, 니네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할 때 좀 더 해야죠.
그런 거 해야죠.
아니, 우리 각자의 몫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예로부터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뼛속 깊이 학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통합농민운동 왜 했겠어요?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산타가 온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자, 후반부에
그렇죠. 이제 2주 남았는데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지난주 리뷰 제목으로는 이제 늦게 온 산타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네.
산타가 주 후반부에 조금은 늦었지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주간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나 S&P 둘 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주초에 많이 빠졌다가 주 후반에 많이 말아 올렸기 때문인데 요즘에 이 차트 같은 게 잘 워킹을 안 하는 게 막 중요한 지지선들이 다 이탈됐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지난주에 가장 좀 얘기가 많이 거론됐던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네,
테슬라가 연초에 기록했던 이 신고가를 지난주에 한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넘겼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은 보통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M7, 그러니까 나머지 M7 종목들이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잘 안 될 때 또 혼자 셌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10월 29일 이후부터 M7 종목들 주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만약에 앞으로 또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뭐 횡보세를 보인다 이러면 또 테슬라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어쨌든 뭐 호재는 엄청 많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올려주는 호재들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이 완성이 될 수 있으면 테슬라 주가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실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다른 M7 기업에 비하면은 진짜 별로였죠.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좋아지고 있다.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을 한번 지켜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 정말 뚜렷한 한 가지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확산이거든요.
아하.
원래 지난 3년 동안 AI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테크 섹터에 대한 쏠림이 엄청 심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난 한 달을 보면 테크가 이것도 이제 플러스 1%인 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고 원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테크가 쉬는 와중에 나머지 섹터들이 엄청 셌어요. 여기 뭐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기업들은 뭐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논외라고 하면 나머지 섹터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테크 쏠림에서부터 그 쏠림이 풀려나가서 이제는 좀 확산이 된 그런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전처럼 테크가 올라야지 지수가 오른다라는 공식이 워킹을 안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좀 그 금리 인하라고 하는 또 다른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또 헬스케어 바이오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파란색 바 그래프가 리테일들의 거래 대금 비중이고요.
아.
그리고 주황색 선 그래프가 이제 롱온리랑 헤지펀드들의 비중입니다.
아하.
보시면 확실히 이 코로나 때를 계기로 이 비율이 확 낮아지고 얘기가 올라왔죠.
어허.
그리고 지금은 리테일이 한 20%가 넘고 헤지펀드랑 롱온리 펀드가 15% 정도. 그래서 리테일이 더 힘이 셉니다, 지금.
그렇군요.
실제로는 더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게 리테일 투자자들은 이제 훨씬 더 투기적인 수단으로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옵션 중에서도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를 맞추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냥 본주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주의 레버리지를 씌운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리테일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 비중이 원래부터 높은데 이거에 제곱으로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엔 양극화입니다. 가계 자산 기준으로 그 1빌리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보시면 여기 주식 비중이 되게 높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주식 부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더더욱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보면 이게 아하. 10K 이하? 그러니까.
10K면은.
한 1,500만원 언더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비클, 차량, 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주가가 오르거나 자산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뭔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 시장에 뛰어들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투기적인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리테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이런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게 이 차트로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장이 전고점을 기록했던 날부터 퍼포먼스예요. 보면 나스닥 100이 최악의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AI가 가장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M7이 그다음 2등이에요. 밑에서. 그래서 M7이랑 AI 관련 테크 종목들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얘네가 죽었으면 장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지수를 보면 러셀 2000이랑 S&P 500 이퀄 웨이트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원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반영이 된다. 즉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원래보다. 이 지수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는 거는 종목들의 상승이 최상위 종목들로만 쏠려 있었는데 이게 아래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금리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을 막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죠.
네, 사실 원래 그 Fear and Greed 인덱스에도 이런 그 확산의 정도가 되게 맞아요. 중요한 지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때 체감 대비 Fear and Greed가 되게 낮았던 건데
그쵸.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이슈를 한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면 먼저 지난주에 주요했던 거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네네.
제미나이 3 플래시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고요. 구글이 그 X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그 이 번개 모양 세 개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미나이 3 플래시가 출시가 됐어요.
아, 플래시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 터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플래시가 출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제미나이 3가 나오고 그 오픈 AI 샘 알트먼이 코드 레드를 발령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이 트래픽에 있었습니다. 제미나이3가 너무 성능이 뛰어나니까 챗GPT의 트래픽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코드 레드를 발령을 했던 건데 제미나이3가 나오고 나서 챗GPT의 트래픽이 6% 정도 바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샘 알트먼이 걱정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되게 적은 수준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챗GPT의 유저의 95%가 무료 유저이기 때문이거든요. 무료 유저들은 제미나이3에 대한 접근성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3는 프로 버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하는 버전으로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가 더 중요한 거였는데 이 플래시가 결국에는 무료 유저 이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하.
제미나이 3 플래시는 무료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유저들이 본격적으로 제미나이 3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3 플래시가 나오면서 구글이 냈던 이 성능표를 보면 여기 이 주황색 네모 박스 안에 제가 넣어놓은 게 챗GPT 5.2고요. 그리고 이게 제미나이 3 플래시인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실 수 있지만 한눈에 보셔도 그냥 거의 성능이 비슷해요. 제미나이 챗GPT 5.2랑 제미나이 3 플래시랑 제미나이 3 프로랑 비교를 해봐도 막 이게 이제 코딩 성능인데 이런 거는 제미나이 3 프로를 제꼈어요. 오히려 무료 버전인데도. 그러니까 뭐 이런 하극상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제미나이 3 프로에 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빠른 시간이?
네. 아. 빠른 시간 안에 챗GPT 5.2나 뭐 제미나이 3 프로랑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용 구조 파괴에 있어요. 보시면 이 LLM들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입력하는 말을 해석하는 거나 아니면 그걸 해석해서 결과로 내놓을 때 토큰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토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돼요. 비용 지불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GPU나 이제 TPU를 쓰는 건데 보시면 이 비용 같은 경우에 제미나이 3 플래시가 인풋 그러니까 유저가 입력할 때는 100만 토큰당 0.5불이고 아웃풋 그러니까 기계가 대답을 할 때는 100만 토큰당 3불인데 이게 GPT 5.2 대비로 봤을 때나 제미나이 3 프로 대비로 봤을 때나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구조 파괴가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AI 산업에서 불문율이 이거였어요. 똑똑한 모델은 비싸고 느리다. 빠르고 싼 모델은 멍청하다. 이게 이제 불문율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모델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똑똑한 모델이라고 하면은 되게 비싼데 생각하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근데 빠르고 싼 모델은 멍청하다. 네, 그렇죠.
이게 원래는 진리였어요. 근데 요거를 제미나이 3 플래시가 깨버린 겁니다.
아, 이거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과 성능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더 많아지는 구조고 그리고 성능은 위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보시면 제미나이 3 프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성능이 기존 모델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미나이 3 플래시는 여기에 있죠. 성능이 3 프로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높은 수준이고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해서 그거에 비해서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싼 거네.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본인들의 이 진영을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네.
가장 가성비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고 제미나이 3 프로가 그래서 의미하는 거는 최고의 모델을 싸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아하.
근데 플래시는 싼 모델을 더 싸게 만들 거고 하지만 성능은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3를 통해서 결국에 구글은 이번에 그 AI 시대의 불문율이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장을 깨버린 겁니다.
아하. 이게 마치 성처럼 보이네요. 이게
그죠?
그 성벽처럼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해자처럼 이렇게 딱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AI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무료 유저의 이탈로 인한 트래픽 감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1차원적인 거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오픈 AI가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도 830빌리언까지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밸류에이션의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추론 시대에 들어가서 급증할 이 API 서비스 매출로 지탱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의 그 ARR 그러니까 추정했을 때 연간 매출이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금액이 20빌리언인데 이 중에 40%가 API 매출이에요. API 매출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OpenAI의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만들 때 OpenAI한테 지불하는 비용이거든요.
소위 B2B 매출인 거죠.
그렇죠. 네. 네, B2B 매출은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제미나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내놨습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 입장에서 OpenAI의 ChatGPT를 쓰다가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OpenAI의 플래그십 모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OpenAI한테 엄청 큰 이거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B2B로 가게 되면 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 바로 B2B 서비스의 병목이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구글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의 강점은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번 뭔가 기업들이 서비스를 쓸 때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거를 재사용을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입력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비용이 거의 9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근데 OpenAI 같은 경우에는 자사 클라우드가 없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데이터를 호출 때마다 새로 읽어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 사용이 누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론으로 갈수록 구글이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한 단계 더 심화시켰던 게 이번에 나왔던 제미나이 3였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OpenAI가 이거를 반전을 시키려면 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면 기존의 OpenAI의 공식은 GPU를 있는 대로 다 사들여서 그걸 다 때려 박아야 돼. 무한 투입을 통해서 성능을 무조건 끌어올리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인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게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비용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야 돼요. 성능이 압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약간씩 성능이 앞서 나가면서 이제 비용 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오픈 AI가 한 번도 익혀보지 못했던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법을 익히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OpenAI 입장에서 새로운 숙제가 되는 거죠.
아하.
비용 효율성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OpenAI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달성을 했다고 해도 이미 GPU랑 TPU에서 오는 가격 격차 때문에 구글이 이 가격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OpenAI가 이만큼 따라오면 구글은 적자를 안 보는 한에서 이만큼 또 달아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든지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penAI의 코드레드는 사실은 이 플래시의 출시 시작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구글의 공격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주말 동안에 GPT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 봉제 인형 모양으로 네. 혹시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네. 저랑 닮은 봉제 인형 만든 거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톡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샘 알트만의 주말 동안 인터뷰를 봤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가둬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미나이에서는 비용으로 성능으로 이제 윽박지르고 있다면 GPT는 전략이 대인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야 니네들 이거 썼던 거 그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사람들이 한번 치약을 쓰면 그 치약을 안 바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치약이 더 좋은 치약이라고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와도 아 그거 모르겠구나 원래 쓰던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GPT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 근데 옛날에 나의 추억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다 개인화라는 거지.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개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라는 거고 그래서 메모리를 더 때려 넣든 어떻게 해서든 너의 네가 우리랑 같이 함께 했던 추억 있잖아. 떠나지만 어떻게 사랑이 나를 변하니? 뭐 이런 거죠. AI를 쓰던 게 어떻게 GPT를 바꾸니? 뭐 이런 뭐 약간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인 건데 어쨌든 네. 뺏고 뺏기는
네.
근데 이제 GPT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싸우는 편 이기는 편 우리 편하면서 옆에서 싸우면서 이거 리바이스 파는 그런 네네네. 회사들 그게 이제 메모리 아닌가 네, 이런 그쵸, 생각이 그쵸.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글과 오픈 AI의 경쟁이 어떤 구도로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